우리가 지금 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신약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신약적인 그러한 개념을 마태복음 1장부터 이렇게 대입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약의 개념이 서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과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그 동시에 사람은 율법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천하 만방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속유언하는 자가 죽기 전에는 그 상속유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뉴 테스터먼트 우리가 신약이라고 얘기할 때 새로운 그러한 그 상속언약은 상속언약을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이제 시작해서 말 그대로 은혜의 시대가 이제 우리에게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그 은혜의 시대에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를 발견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가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같이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영어로는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람의 삶과 죽음을 나눕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그와 같은 둘째 사망, 지옥 불 속에, 불 호수 속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 정죄가 무슨 뜻이에요? 죄를 정하는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정하는 일이 없다. 한번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한 동일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갈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잘 들으세요. 옛날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회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던데 한때 멀리 떨어졌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기 전엔 누구나 다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에서 멀리 분리가 돼서 그 약속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다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그 빛을 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그 주시는 기회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신분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걸 부인하고 의지적으로 그걸 계속 부인하다가 그리스도 밖에서 멸망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지금 계속 못 박혀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계속 하나님 보실 때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그 믿음, 내가 뭘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사는 거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하면은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걸 두드러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이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가서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기도 또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된 교회, 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 가서 보시면 그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로 돼 있어요. 여러분 뭐 아시죠? 성 어거스틴. 이거 얘기할 때 그게 세인트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 단어 중에서 우리 개역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말로 바뀌면서 가장 그 무참히 그 뜻이 바뀐 그런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성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인들에게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인 아시죠? 고린도에 있는 성인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히 구별된 자예요. 어떻다고요? 성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성인의 삶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는 동안에는. 잘 안 나오죠? 이 성인의 삶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세인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 이걸 지금 성인이라 그러면 이게 천주교 성경이 될까 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성도, 거룩히 구별된 무리다. 지금 그렇게 해서 성도라고 번역을 했지 원래 뜻은 성인이 맞는 겁니다. 성인. 자,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속성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이미 된 겁니다. 저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그런 성인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있는 성인들이 매일 싸우고 그렇죠. 음행을 행하고 방언을 한다 안 한다 갖고 싸우고 주의 만찬할 때 먼저 먹어서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부활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땐 성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인.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 신분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내가 죄를 짓든지 아니 짓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성인으로 봐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인으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가서 보시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도 같이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우리를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느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는 그렇게 하신 걸로 믿습니다. 내 육신은 여기 있지만 내 신분은 하나님 왕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 변한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정죄함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그 율법을 받을 때 벌벌 떨고 무서워 떨던 그런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는 벌벌 떠는 일은 없는 거예요. 벌벌 떨고 무서워 떠는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뭐 음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뭐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일은 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들어와요. 그래서 말씀에 선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는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believe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believ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어떻게 그럼 설명을 해야 되나? 믿는다. 그거는 전적으로 내 의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한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하는데 다른 단어는 다 거기 있는데 그 어떤 그 원주민들의 단어로 번역하는데 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믿으면 믿으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 받는데 보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는데 이 믿는다. 이 believe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believe를 이거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근데 어느 날 그 부족 중에 한 사람이 먼 곳에서 무슨 소식을 선교사한테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갖고는 숨을 헐떡거리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밖에 보니까 거기 나무에 걸어놓은 그 침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나는 눕습니다 하는데 어떤 말을 쓰고는 거기 가서 그냥 철퍼덕하고 누워서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물어봤어요. 아,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저기 가서 누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내 모든 부담을 다 내려놓고 나는 저기 가서 안식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해놓고는 가서 잠에 들었다는 겁니다. 선교사가 빌리브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빌리브가 바로 이 개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립니다. 사람은 틀립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저 하나님만 믿고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는 게 빌리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게 될 때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옳고 저는 죄인이다 하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 그게 빌리브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구약시대의 믿음과 신약시대의 믿음은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구원받는 방법과 구약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좀 다른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하나 보겠어요. 로마서 11장 6절. 로마서는 신약과 구약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그거를 총정리해 놓은 거예요. 총정리. 11장 6절 읽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이 개혁성경은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법칙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은혜면 100% 은혜, 행위면 100% 행위지 은혜 플러스 행위는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이든 신약시대 사람이든 구원받았다 하면 100%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거기에 자기의 뭘 더해서 구원받는 일은 이 천지가 이루어진 이래로 마지막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한 번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면 은혜, 행위면 행위지 두 개 합치는 일은 하나님의 법칙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약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고 신약시대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고 구약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신약시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셔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밖으로 끌고 나가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없는데 너 저 별들 보지 않냐? 내 씨가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를 믿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믿는다 그 얘기는 내 말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돼서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았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구원받은 사람부터 맨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까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구약 시대의 믿음과 신약 시대의 믿음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보여주는 데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 이제 로마서 8장은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니까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믿음 행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행전. 여러분 야구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야구의 전당 아시죠? 그러면 뭐 베이브 루스가 있고 뭐 행크 아론이 있고 해서 다 적어놓은 게 그게 야구의 전당이거든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에요. 믿음의 전당. 그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누군가 하고 거기다 사진을 걸어둔 거예요. 사진.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가서 한번 히브리서 1장 가서 보시겠어요. 맨 처음에 히브리서 1장 한번 가서 여러분 눈으로 이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맨 위에 히브리서 쓰기 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로마서에서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죠.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돼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가 대략 얼마쯤 나오냐?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16번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20번 이상 계속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로마서에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믿음이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시면 첫사람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서 믿음의 사람을 여기 언급하고 있어요. 아벨을 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다 이 안에 기록해 놨냐 하면 이게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이니까 구약시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안에 다 기록을 해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22절은 율법 이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해서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23절에서부터 40절은 율법 이후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해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다음에 여러 대언자들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간략하게 믿음의 사람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다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당에다가 아벨,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하고 쭉쭉쭉쭉 그 안에다 사진을 지금 붙여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람 아벨은 형에게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짧았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삶이 나오질 않아. 이 사람이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 삶이 나오지 않고 그 다음 사람부터는 생애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걸 제가 1차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들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뭐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원죄도 있고 뭐 자범죄도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과거죄와 현재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로부터 아담의 죄뿐이 아닌 모든 죄를 포함한 그런 죄들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첫 번째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이 지을 마지막 죄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히 그 죄가 되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가서 보겠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막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할례를 받는 사람은 그러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킬 그와 같은 의무를 갖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고자 하느냐?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겠어요. 28절 31절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의 되신 거 아시죠? 의가 되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서 우리에게 성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이 은혜로 주셔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일도 예수님 자신이 성별이 되셔서, 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봤을 땐 이미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성별돼서 거룩히 구별된 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겐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정죄함이냐?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정죄함에 대한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확실히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실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아벨은 얘기가 안 나왔으니까 제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 하나하나 제가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들어보세요. 노아가 처음에 나와요. 노아.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크게 만취해갖고 벌거벗고 자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범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죠. 맞죠? 근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에 그거 기록해요, 안 기록해요? 기록해요, 기록해요? 안 해요. 기록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게 그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와 같은 죄를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운 얘기는 기록 안 해요. 왜 그래? 하나님이 일, 기억을 안 하신다니까, 그 일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 안 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걸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어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됐는데 어떻게 해요? 암만 기다려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이야기를 듣고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아내의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아들을 낳아서 결국 지금 이 중동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세 번째, 사라. 아브라함이 누구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사라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사라 때문에. 사라고 와서 가만 보니까 아기가 안 생기니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완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종을 내준단 말이에요. 의도는 좋았어요. 근데 자기 종을 내주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성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정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그 불법과 죄들을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번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게 있어요. 부인, 예쁜 부인을 만나서 위험을 당하면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동생이라 그래라. 그렇게 해야 모면한다. 이거 아버지가 가르쳐주니까 이집트로 또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가지 말라는데 아브라함도 이집트 가니까 아들도 따라서 이집트를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자기 아내 이브가를 보고 사람들이 탐내니까 아버지 그대로 또 쫓아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동생입니다.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하나님이 여기 그 부끄러운 일들 여기 기록해야 안 해요?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 불법들과 죄악들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나온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이 또 나오잖아요. 21절 야곱. 야곱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이 옛 육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아주 성화가 아주 제일 안 된 그런 사람의 전형적인 그 표준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저 한 120살 돼서 거의 죽을 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깨닫고 이렇게 돌이키어서 이렇게 성화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 근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믿음의 이 행전에다가 야곱을 적어놓고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하고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시고 그 부끄러운 일은 기억도 안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요셉은 다 좋은 것 같죠? 요셉이 크게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해요? 이집트 여인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왕이 하라니까 어느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어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예, 40살이 될 때까지 이집트의 모든 조용 교육을 받았어요. 내 힘으로 한번 이 백성을 구출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인간의 그 힘을 의지하고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서 예, 또 나중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입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면서도 광야에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노하고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 하지 않아요. 이 안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정죄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 모세도 누구하고 결혼해요? 십보라라고 하는 그런 여인과 결혼해요. 그 여인이 미디안 여인이요. 이디오피아 여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한 걸로 말미암아 형하고 누나가 와갖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십니다. 여호수아 사건이 이제 생기죠. 여호수아 잘못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호수아 길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이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그 기본 족속들이 끝까지 거기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창녀 라합이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아예 타이틀이 창녀로 나오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이 창녀 라합을 가리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와서 창녀들과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과거의 죄가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내가 육신에 져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와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해갖고 기드온은 좋은 것들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아주 나쁜 일들도 많이 했어요. 아내를 많이 얻었어요. 아내를 많이 얻어갖고 자그만치 아들을 70명을 낳았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또 첩을 얻었어요.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에요. 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어느 날 한 곳에서 그 70명 중에 69명을 몽땅 다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했고 기드온이 가서 많은 물건을 노략해다가 거기서 하나의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 놔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봇을 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도록 만든 그런 장본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락이라고 하는 재판관이 있었어요. 예, 사사기 4장 5장에 가서 보시면 두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 재판관이 나타나서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아, 내가 가서 예?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나는 무서워서 못 가니까 제발 당신이 나하고 같이 가주십시오 하고 그러고서는 그 여자 예, 이 재판장에게 나는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좀 하십시오. 이런 비굴한 모습을 보인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삼손 아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삼손이에요. 삼손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그냥 영이 충만해갖고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하다가 육신에 푹 빠지게 되면 가서 창녀들을 탐하고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여인의 꾀에 빠져갖고 눈이 빠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온 그와 같은 대명사가 된 사람이 이 삼손이다 그 얘기예요. 아, 근데 하나님이 삼손 사진도 거기다 갖다 걸어놨어요. 뭐라고?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갖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죄와 불법들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나왔어요. 누가 나와? 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암몬조 족속하고 이제 싸움이 있을 때 헌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처음 나오는 거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가 나와요? 자기 딸이 나오니까 예, 어떻게 해요? 그 딸을 평생토록 처녀로다. 그래서 시집을 가지 못하게. 시집을 가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자가 시집을 가지 못하면 그 평생토록 불명예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헛맹세하고 헛되게 이게 하나님께 맹세한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입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나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네, 들어오게 될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와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말을. 죄를 지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서로 죄를 짓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벌벌벌벌 떨면서 그러한 종의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가서 보면 구약시대에 가장 훌륭한 아브라함이라 해도 역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죄덩어리요. 예, 불법덩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이거 제 말이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이 사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이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이고 2차적으로는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하면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기록이 돼서 천국에 가서 살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만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만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야죠. 그럼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누가 살아요 지금부터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데 자꾸 죄가 강도가 강해지고 죄의 개수가 자꾸 늘어나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아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죄의 강도가 점점 예. 커지고 빈도가 점점 늘어나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돼요? 날이 갈수록 성화가 되는 거야. 성화가 돼요. 그럼 뭘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주셨고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거 제가 아유 그렇게 하면 다 방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서워서 제가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다른 사람이 볼 때 내 자신이 볼 때 이 사람이 점점 그리스도의 것이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모든 일을 할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고 자꾸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예. 제가 이제 18년, 19년 이제 결혼 생활, 18년이 아니죠. 우리 애가 그렇게 된 거고, 제가 83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26년째 이제 사는데 이제 문제가 처음에는 안 생기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애기 보느라고 바쁘고, 나는 일하느라고 바쁘니까 이제 안 생기는데 애가 한 10살쯤 되고 이러면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저를 관리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이제 관리가 시작되니까 그 전까지는 관리를 애 관리 때문에 남편 관리는 별로 안 해요. 그냥 될 대로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 이 화장실에 가서 이 변기를 반드시 들었다가 놔라 이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들어서 소변을 보고 그리고 들어놓고 그냥 가면 끝났는데 이제는 여자를 위해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 6개월은 싸우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게 뭐 내려놓을 때도 있고 안 놓을 때도 있고 도대체 왜 이걸 가지고 그러냐. 아 이게 그렇잖아요. 한 35년 40년을 올려놓고 사는 그런 삶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유 할 수 없다 싸우기 싫어서 내려야지 그러고서 내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 그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 내리는 거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여기 높은 데 가서 박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뭐 부인이 얘기한 게 법이잖아요. 집에서 가서 이거 박으라 그러면 이게 박는데 이게 박힙니까? 잘 저 높은 데 가서 세멘트 못으로 한번 쳐보세요. 이거 안 박히거든요. 그 예전에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왜 이런 걸 시켰냐 그러고 이제 야단을 하고 안 박히고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 이건 못은 제가 박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박는 겁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박아도 자꾸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박는데 어떻게 자꾸 화를 내? 안 되잖아요. 들고 가서 이거 예수님이 박는 거니까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사는 걸로 자꾸 내 자신을 내어놓으라 그런 얘기예요. 회사에 가서 보고서를 다 냈는데 상사가 불러요. 불러서 이거 안 되겠으니까 다시 해오시오. 그럼 받아오면서 예수님이 보고서는 제가 기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자꾸 내어놓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은혜로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은혜로. 옛날엔 율법으로 내 아내가 이걸 안 하면 나를 귀찮게 하니까 율법으로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은혜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때 발생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